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감각을 기르게 도와드리는 SOS TV 시사 뉴스. 오늘도 두 해설위원의 해설과 함께 뉴스의 장을 열며 우리 영적인 눈을 넓혀보기로 합니다. 먼저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KBS 뉴스 보도에 의하면 다음 달 아프간 철군 착수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아프간 탈레반 반군과의 사이에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임을 앞둔 게이츠 국방장관은 현재 탈레반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빈 라덴 사살 이후 미국은 알카에다와 관계 청산을 전제로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미국과 탈레반 간 회담이 시작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탈레반 간 협상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은 시사뉴스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뉴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뉴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세계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건이나 사고 또 경각심을 일으키는 재해나 재난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그리고 또 뉴스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의 주위에는 아주 아름다운 뉴스와 훈훈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사뉴스 심층 분석 시간에는 우리의 시선을 잠깐 돌려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뉴스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SBS 뉴스에는 10분의 기적이라는 뉴스가 방영됐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양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승우 씨는 얼마 전에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곧바로 그 주민센터를 찾아온 이 양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할 길이 막막하다고 말한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 사연을 시청 내부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목을 한 아이의 인생을 저당 잡고 싶습니다라는 그 제목으로 그 사연을 올렸습니다. 사연을 접한 공무원들이 너도 나도 돕겠다고 나서서 단 10분 만에 이 양의 대학 등록금이 마련됐다고 하네요. 또 2011년 1월 24일 한 신문 기사에는 화성시 정남면에 할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가는 정림 초등학교 5학년 우동근 아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이 동근이라는 아이에게 따뜻한 손길과 지속적인 후원을 베풀고 약속한 사람들이 화제로 그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 이 아이를 돕기로 한 아름다운 사람들은 라비돌 리조트의 이사와 직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선 음악회 수익금과 직원들의 성금을 다 모아서 179만 원을 우동근 군에게 전달한 후에 동근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동근 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정신적으로 학업적으로 멘토를 자청하고 상담자 역할도 하면서 밝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자기가 받은 축복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나누는 아름답게 환원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환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사 뉴스 심층 분석 시간을 진행해 봅니다. 자, 여기서 강명수 해설위원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두 가지 질문에 대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진리를 어떻게 대하였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다루었는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외면한 채 하나님만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속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비단과 보석으로 꾸민 옷을 걸치고 있는 하나님, 잘못된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헐벗고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더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과 가까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니라. 죽음을 목전에 둔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보냈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이오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신학적인 교리나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며 절뚝발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환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증거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뜻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그런 정신이 참 많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교인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베풀고 많은 재산을 가진 교인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는 그러한 교회와 지도자와 그러한 교회 분위기, 교회의 세속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정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정신이고 그것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일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존경을 나타내고 정말 관심을 갖고 따른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난이라는 것은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뜻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뜻은 심령의 가난함을 뜻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의 심한 허기를 느껴서 자신의 영혼을 채우기 위하여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로 하는 구제와 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채워진 그 풍요로움은 무한정으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시고 구제하시고 봉사하셨는데 그 봉사와 구제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고 봉사와 구제를 나누는 그 깊은 동기는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구제와 봉사를 나눠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설은 더 훈훈한 것 같네요. 크리스찬이란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뜻을 가졌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환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부산 남부민동 에 사는 분에 대한 훈훈한 뉴스가 하나 실렸는데요. 달동네 병원 따뜻한 의사 최충원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 최 의사는 타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달동네 사람들을 모두 병원으로 불려서 개방하고 그 사람들을 거의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는데 이 최충원 선생의 집이 풍족하게 사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이 자비로운 그의 생활을 일상을 이 기사는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접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붙들고 감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느껴지지요. 자, 여기서 그러면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강병국 목사님.
예, 최근에 미국에서요.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 뉴스가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그 법원 청소 청사 법원 청사에서 이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가 갑자기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 액수는 무려 500만 불에 달하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0억이 넘는 그런 많은 돈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청소부가요, 자기의 피를 세 번씩 매주마다 거르는 그런 다이얼리시스 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억 원 전액을 그 장애인들 복지 기금을 위해서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고 좀 마음에 저기 좀 놀랐습니다. 참 그 이기심이 없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탐욕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을 빼내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헌금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헌금, 자원하는 헌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헌물도 억지로 그저 마지 못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자원하는 헌금을 헌물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어있는 그러한 이기심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고 또 이웃과 불쌍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드려서 우리가 비이기적인 사람으로 이제 고쳐주시고 훈련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십일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일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게을리합니다. 십일조는 우리가 벌어들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버는 모든 소출 또한 우리가 버는 모든 돈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주님의 축복인데 그 사실 다 주님께 드려야 할 텐데 9은 우리가 쓰고 그분의 10분의 1만 주님의 사업에 드려라 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요. 1000불 벌었을 때 100불을 바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10000불 벌었을 때 1000불을 바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만불 벌었을 때 10000불, 100만불 벌었을 때 10만불을 바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1조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들을 전부 다 뽑아내어서 우리 가진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사실 주님의 축복을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고 주님의 사업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금과 은을 빛처럼 내려주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머니에서 우리 돈을 꺼내서 자원하는 헌물로 주의 사업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주님의 제도는 우리가 정말로 남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만 위해 사는 아주 고질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닮아 살게 만드는 사람들로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그 제도들인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조금 드릴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을 더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깨달음을 주는 좋은 해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이야기인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주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노환과 질병으로 고생을 해서 몇 달째 임대료, 아파트 임대료를 내지 못한 불쌍한 김순자 할머니 가족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한인들이 한인회에서 또 여성골프협회 그리고 황준석 목사 등이 나서서 이 가족이 거주할 새로운 아파트를 구해주어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있네요. 또 CNB 뉴스에 의하면 6월 3일 영남 이공대학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실버 페스티벌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되었어요. 실버 페스티벌은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 자신을 돌보기에 아주 힘겨운 노인들을 위한 이벤트였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서비스를 그 불쌍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위해서 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 이벤트에서 그 모든 서비스를 받고 난 88세 난 정창근 할아버지는 사람이 늙으면은 아프고 외로운 게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데, 정말 이렇게 아픈 가운데 우리들을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잘 돌봐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하네요. 간호과 학생들은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줬고, 또 그 노인들을 건강체조들도 가르쳐주고, 또 헤어과 학생들은 머리 손질을 해줬고, 스킨케어과 학생들은 발 건강과 두피 관리를 맡아서 노인들을 아주 멋쟁이로 가꿔줬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계속된 이 실버 페스티벌에서, 이 실버 페스티벌이 열리는 동안 많은 이것에 참여한 학생들이 비록 피곤으로 파김치가 된 얼굴들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찡그림보다는 봉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서로 돕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천국이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곁들여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사와 구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아름다운 그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봉사와 구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선과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죄로부터, 죄 때문에 생기는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헌금을 들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봉사와 구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성과 봉사는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마음속에 있는 동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성과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자성과 봉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자성과 구제 사업에 종사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언젠가는 나도 구원에 이르겠지라는 생각, 사실처럼 보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자성과 봉사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가요. 하나님의 영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성과 봉사의 행위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고양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희생의 정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눠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랑,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 그 이상의 어떤 자성과 구제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이상한 교만이 생길 수 있고 이상한 빗나간 정신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오랫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속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교만의 늪에 빠지는 그런 실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난과 자성과 봉사가 나를 만약에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원수입니다. 사랑과 동정의 정신이 부족한 사람이 자성과 구제를 하면 할수록 교만과 위선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대여 조심하라. 고아원을 세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자여. 세상이 그대의 자선을 인정하고 교회가 그대의 헌신을 칭찬할 때 그대는 지옥의 벼랑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대의 이름이 높이 들리면 들릴수록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평생을 희생과 헌신, 봉사에 바친 자선사학과 하워드는 임종시에 자신이 죽은 뒤에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을수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상각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봉사와 헌신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선사업가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선과 구제를 위해서 구제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연기를 잘못하는 연예인도 자선 활동을 많이 하면 유명해집니다. 정치를 잘못하는 정치인도 구제 활동을 많이 하면 표를 얻고 선거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선과 구제를 위해서 세상의 이목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자성과 구제는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자성과 구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나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와 사랑을 베푸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와 사랑을 베풀 때는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접목되어 있을 때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실 때 저절로 아름다운 사랑과 봉사 겉으로 나타나고 또 존경을 받으려는 동기에서 시작하는 봉사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자비심으로부터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사랑과 참된 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환원을 사회에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의인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손님 대접을 참 잘했고 롯도 손님 대접을 잘했고요. 또 욥을 보면 손님 대접, 봉사, 또 남에게 베푸는 것을 참 잘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행실들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그런 의인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봉사와 사랑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곁들여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목사님.
예, 성경에는 말이죠. 11조 제도가 나오는데 성소, 제사장들, 주님의 일을 복음사업을 맡은 자들에게 바치는 11조 이외에 또 객들과 과부들과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주기 위한 11조가 또 따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또 다른 11조가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조 가운데서 꼭 성소에 바치는 11조 말고도 이런 불쌍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바치는 11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4장을 보면 또 이제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여 복을 내리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버려두라. 여러분, 그 밭을 추수할 때 어느 정도는 좀 놔두란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가서 추수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실 것이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의문의 율법, 모세 율법은 다 정말 너무 사람들을 얼고 매는 불필요한 그런 그런 의식적인 율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모세율법을 읽어보세요. 모세율법들은 얼마나 우리들이 행하면 좋을 그런 참 하나님의 그런 지혜 있는 법칙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모세의 이 법칙 가운데서 모세가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적어놓은 모세 그 이런 의문의 법 가운데서 어떤 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웃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전당 잡은 옷은 밤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밤엔 돌려줘라. 왜 추우니까. 또 안식년 6년까지 쓰고 7년 때 노엘 다 돌려보내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땅도 돌려주라. 빚도 다 탕감해줘라. 이런 안식년 제도. 그래서 1년 동안에는 7년째 1년 동안에는 땅을 다 쉬게 하라.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들. 또 여러분 아십니까? 희년 제도. 희년. 안식년 제도가 7번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50년째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희년 제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노예들을 다 집으로 풀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 자,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예? 그땐 땅이요 안식년 한 해 쉬고 또 그 다음에 희년 한 해 쉬고 그 다음에 또 파종해서 이제 거둘 테니까 거의 2년 반 동안 이 땅이 쉬어 있다가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좋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희년에 종이 치면 그때 밭에서 일하고 있던 종들이 정말 이 곡괭이와 호미를 집어던지면서 그들이 기쁨의 소리를 지르면서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죄에 붙들려 있다가 죄의 이 노예로 살다가 예수께서 오실 때는 희년인데 그때 우리가 다 일어나서 본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그렇게 예표하시기 위해서 희년을 주셨죠. 근데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자를 받지 말아라. 예? 또 돈을 준 다음에 사실은 안 받아도 좋다. 전당 잡은 다음에 밤까지 전당물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뭐 이자 받지 말아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이기심을 뽑아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원칙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에 여러 가지 법칙들을 주셨는데 그 법칙을 보니까 정말 우리의 이기심을 제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자비심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주신 것 같네요. 우리가 그 법칙들을 생각해 보면서 요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심에 많이 물들어 있는지, 그리고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 물들어 있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은 그 나눔과 봉사와 사랑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눈시울이 적셔지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랑과 봉사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훈훈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훈훈하고 따뜻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은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되어야 될 수가 없겠죠. 훈훈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빛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훈훈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훈훈한 마음을 가지려고 결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